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23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러시아에 북한군 병력들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면서 추후 구체적인 사항을 다시 알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스틴 장관의 이 같은 확인은 미국 고위관리로는 처음으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파병을 공식 확인한 것이라고 미 CNN 방송 등은 전했습니다. 앞서 조태용 한국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군이 현재까지 3천여 명에 달하며 오는 12월까지 만여 명이 이동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병되는 북한군의 총 병력 수가 2개 여단급 12,000명 규모를 이룰 것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마르크 리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22일 러시아군을 지원하는 북한군의 존재가 확인될 경우 이는 심각한 확전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병된 북한군 일부가 오늘 러시아 남서부 교전지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크라이나 군정보수장이 밝혔습니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군사정보국장은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일 쿠르스크 전선의 첫 번째 부대가 도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로서는 얼마나 많은 병력이 올지 또는 그들이 어떻게 무장할지가 불분명하며 이는 며칠 뒤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기습 침공했던 러시아 남서부 접경 지역으로 이후 양국군은 두 달 넘게 이곳에서 치열한 교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내 텔레그램 채널 아스트라는 어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인원들이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러시아 군기지에 도착한 장면이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해당 인원들이 북한 억양으로 힘들다야 늦었어라며 대화하는 음성이 담겼습니다. 이번 영상은 미 CNN 방송이 지난 20일 보도에서 우크라이나 당국으로부터 입수했다며 공개한 북한군 추정 인물들의 군복 및 장비 지급 관련 영상에 이어 나온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 해병 전력들이 오늘 정례 연합훈련 킨소드 25를 시작했습니다. 미 해병대 제3해병원정군은 어제 보도자료에서 제3해병원정군 소속 해병대원들이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일본 전역에서 일본 자위대와 함께 연합훈련 킨소드 25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킨소드 25는 미국과 일본의 준비태세와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역내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의 안보 이익을 지원하려는 미국의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된 야전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수륙 양용 상륙 장갑 차량 등이 동원돼 실사격 훈련과 실전을 가정한 상륙 공격 훈련 등이 이루어질 것이며 제3해병원정군 소속 병력 900명이 참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호주, 캐나다군 등 이번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부대들은 일본 방어를 지원하고 인도태평양 역내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 포괄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훈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저 B. 터너 제3해병원정군 사령관은 보도자료에서 미일 동맹은 70년 넘게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평화, 안보 번영에 초석 역할을 해왔으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면서 앞으로도 이 같은 훈련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3해병원정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사령부를 둔 부대로 한반도 유사시 1차로 투입되는 미군 병력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 수장에 오를 것으로 거론된 인물을 제거했다고 어제 최종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헤즈볼라의 집행위원장격인 하셈 사피에딘과 헤즈볼라 정보기관 수장 알리 후세인 하지마가 약 3주 전 레바논 다히의 소재 헤즈볼라 주요 정보기관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 과정에서 제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피에딘은 헤즈볼라 내부의 의사 정책 결정에 중요 영향을 미쳐왔으며 지난달 27일 제거된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의 사촌이자 그 후계자로 거론되어 온 인물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이날 이스라엘 접경 인근 레바논 남부 해안 도시인 틸에 대한 공습을 개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복수의 현지 목격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또한 하마스 소탕 작전을 1년 넘게 이어가고 있는 가자지구 곳곳에도 공습을 가해 오늘 하루 16명이 사망했다고 하마스 통제 가자보건부가 주장했습니다. 가자보건부의 사상자 수치는 무장대원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23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24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러시아에 북한군 병력들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축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이 러시아 파병설을 부인하며 한국과 설전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각국의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미국 하원 의원들이 북한에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파병했다는 보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9도, 최고기온은 9에서 2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1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무부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모든 국가의 지원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한국이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 정보를 공개한 가운데 국무부는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단트 파테 국무부 수석부 대변인은 한국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우리는 어떤 국가든 영토 보전과 주권을 계속 방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파테 수석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논평 요청에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스스로 밝히도록 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 would defer to the Republic of Korea to speak to its own issues regarding its security assistance to Ukraine.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시작된 이래 미국은 50개 이상의 국가를 결집해 우크라이나 방어를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동맹 파트너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인도태평양과 아시아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방어 지원을 위한 주권적 선택을 하는 것을 볼 때 러시아의 위험한 행동은 우크라이나와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 안보의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2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북한군의 즉각 철수를 촉구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방어용 무기 지원도 고려할 수 있고 마지막에 공격용 무기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북한군 전력을 탐색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장에 모니터링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선 한국이 주권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논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북한군 파병설 확인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테 수석 부대변인은 새롭게 제공할 정보가 없다며 북한이 러시아와 함께 싸우기 위해 군인을 파견했다는 보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ew to offer on that, Leon. We are continuing to look into the reports that the DPRK has sent soldiers to fight alongside Russia.
그러면서 만약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분명 위험하고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 전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테 수석 부대변인은 물론 우리는 이러한 극적인 움직임의 의미에 대해 동맹, 파트너들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며 오늘 미국의 공식적인 평가나 확인을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군 파병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밝힌 한국이나 파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영국 등과 정보 공유에 문제가 있거나 이견이 있을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신뢰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과 긴밀하고 중요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지만 미국을 대표해서 말할 때에는 관련 심의 절차를 마친 뒤 가장 최신의 정확한 평가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자체적인 절차가 있으며 특정 정책 영역과 관련해 어떤 것을 보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 전에 자체적인 평가를 내려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이러한 국적인 움직임의 의미에 대해 동맹 파트너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추가 대북 제재를 논의 중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들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엄청나게 위험할 것이라며 따라서 이 문제의 핵심은 동맹, 파트너와 계속 협력하는 것이며 한국도 분명히 그 일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At the center of this, if these developments are true, they would certainly be incredibly dangerous, and that is why at the core of this is continuing to consult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다만
of which,
우리가 취할 수도 있고 취하지 않을 수도 있는 조치에 대해 미리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정보위원장인 공화당의 마이크 터너 의원이 백악관에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한 데 대한 정부 브리핑을 요청한 데 대해서는 국무부가 의회와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의회 서신에 대해서는 물론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루지 않을 것이라며 말할 수 있는 것은 하원, 상원 모두와 중요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적절히 협의하고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정보위원장인 공화당의 마이크 터너 의원은 18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한 데 대한 정부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병력 이동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크라이나 분쟁의 극단적인 격화이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는 18일 뉴욕 주재 북한 대표부와 러시아 대표부에 북한군 파병과 관련한 한국 국정원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지만 22일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과 영국 정부가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가 지원해 반대 급부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영국은 22일 북한의 지속되는 불법 무기 이전과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한 소위 러시아에 대한 병력 배치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이날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무장관이 한국 방문을 계기로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과 만나 회담한 뒤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 간 이러한 협력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장기화하고 한국과 영국을 포함한 국제 안보를 위협하며 북한과 러시아의 절박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국은 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심화에 따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군사적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가 북한의 물질과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을 포함해 북한의 무기 및 병력 제공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 비확산 노력을 위태롭게 하고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핵 또는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도태평양과 유럽 대서양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불법적이고 무모하며 불안정한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무장관과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은 21일 서울에서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양자 및 국제협력을 위해 국제정세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조 장관이 최근 러시아와 북한 간 정치, 군사, 경제협력의 전방위적 확대가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북한의 실질적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에 남이 장관은 상황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두 장관은 북한의 대러 불법 무기 이전과 병력 파병이 유럽과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대가를 면밀히 주시하며 양자 및 다자 차원의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라미 장관은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 등 한국 정부의 자유, 평화, 통일 노력에 대한 영국의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 18일 8일부터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상륙함 4척 및 호위함 세척이 이 기간 북한 청진과 함흥, 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송했고 조만간 2차 수송작전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한국 정보기관의 발표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계속 조사하고 있으며 동맹 및 파트너들과도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며칠 내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파악한 것을 설명하고 파트너들과 논의 중인 협의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OA는 18일 뉴욕 주재 북한 대표부와 러시아 대표부에 북한군 파병과 관련한 한국 국정원 발표에 대해 입장을 문의했지만 22일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22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병력 파병 주장은 근거 없는 루머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 지원을 위해 병력을 파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중대한 긴장 고조 요인이 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대돼 여러 대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니얼 프리드 전 폴란드 주재 미국 대사는 최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군의 파병 자체가 국제정세를 바꾼다는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순히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t does mean that Russia is expanding the war by bringing in its allies to fight.
프리드 전 대사는 북한군 파병 현실화는 러시아가 동맹을 끌어들여 전쟁을 확대하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향후 중국이나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우방국들이 어떤 식으로든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또 북한군이 전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유럽 국가들의 참전 가능성이 대두될 수 있는 만큼 진영 간 대결 양상으로 전황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군측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이 러시아 파병설을 부인하며 한국과 설정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각국의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2일 열린 유엔총회 1위원회 회의에서 윤석미 한국군축회의 대표는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지속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북한과 러시아를 동시에 규탄했습니다.
Meanwhile, it is deplorable that Russia and the DPRK continue their unlawful military cooperation.
이어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군수품의 불법 이전 외에도 이달 초부터 약 1,500명의 특수부대원을 러시아 해군 함정을 통해 러시아 극동지역에 배치했다면서 병사들에겐 러시아의 군복이 제공되고 신분 위장을 위해 북한 주민과 비슷한 외형을 가진 시베리아 소수민족 야쿠티아와 브라티아 공화국 주민의 위조 신분증이 발급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협력은 잠재적 핵 확산자들에게 위험한 메시지를 보낼 뿐 아니라 유엔 체계 전반의 무결성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며 이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윤 대표는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한국의 발언에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북한군 러시아 파병 문제를 언급하며 관련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북한 측 대표가 북러 군사협력을 부인한 적은 있지만 파병 주장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병력 파병 주장은 근거 없는 루머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장기화하고 미국과 서방 국가들로부터 더 많은 무기와 재정 지원을 받아 정권을 유지하려는 우크라이나가 고안한 또 다른 비방 캠페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allegation on the DPRK's deployment of troops to Ukraine war is a groundless rumor that does not deserve even the slightest.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이 다른 나라에 대한 비방과 내정 간섭을 자제하고 전쟁을 확장하고 무고한 민간인들의 유혈 사태를 조장하는 전쟁물자 제공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을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에 빼앗긴 군사 식민지로 지칭하면서 한국은 전략적 지위를 가진 북한의 상대가 아니며 핵무기 보유국에게 강연을 할 입장도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밖에 북한의 핵 보유는 자위권 차원이고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발언에 윤석미 대표는 반박권을 요청해 대응했고 여기에 북한 대표가 또다시 반박 발언을 하면서 양측은 설전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윤 대표는 북한군 파병은 간단히 말해 불법이고 불안정한 일이라면서 북한이 연루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는 것은 불법성과 불안정성에 동의하고 실제로 그러한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Simply put, it is illegal and it is destabilizing. The fact that the DPRK strongly denied its complicity shows that it concurs.
또한 북한은 대규모 전투병을 파견함으로써 호전적이고 적극적인 전쟁 참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은 각 동맹 파트너와 긴밀한 공조 아래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이 중대한 사태에 대처하고 북러 군사협력의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대표는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군사활동을 비난한 데 대해서도 한미동맹은 1950년 북한의 무력 침략으로 촉발된 한국전쟁의 직접적인 결과물이라며 한미동맹은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북한 대표는 미국과 공조한 한국의 무모하고 광란적인 군사적 도발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이어 한국전쟁도 미국과 한국이 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하기 위해 일으켰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날 회의는 핵무기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외에도 리투아니아와 슬로베니아가 북한의 핵개발과 더불어 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리티스 파울라우스카스 유엔 주재 리투아니아 대사는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과 전략 협정을 맺었다고 말했습니다.
Russia has signed a strategic pact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iolating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DPRK has announced the goal to increase.
이어 북한은 핵무기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가 종결된 문제라는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에도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니카 아우픽 유엔 주재 슬로베니아 대표부 참사관도 북한 비핵화 문제를 닫힌 문제라고 규정한 러시아의 선언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지난달 26일 외무부 웹사이트를 통한 질의응답에서 북한 비핵화 개념은 종결된 문제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 같은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을 반박하며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고 밝혔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나토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 브리핑을 위해 다음 주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의 실제 파병 여부는 그때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르크 리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20일 한국 정부 당국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발표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사실 확인 작업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asked the president and he said I will absolutely do that to send experts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brief the North Atlantic Council that will now happen.
리터 사무총장은 이날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전날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면서 윤 대통령에게 전문가 파견을 요청했고 대통령은 북대서양 이사회에 브리핑을 하기 위해 전문가를 파견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 대표단의 방문은 다음 주 초가 될 것이라며 그 후에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불법적인 전쟁을 실제로 지원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이러한 확인 결과 북한이 실제로 러시아를 돕기 위해 병력을 파견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정말로 중요하고 중대한 긴장 고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If that would be the case, if they would be sending troops to Ukraine, that would mark a significant escalation. That would really be important.
아울러 다음 주 초에 한국으로부터 최신 정보를 제공받는 것 외에 현재로서는 북한군 파병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대통령실도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과 리터 사무총장 간 전화통화 사실을 전하고 리터 사무총장이 보다 상세한 정보 공유를 위해 한국 정부가 나토의 대표단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정보 공유를 위한 대표단을 신속히 파견하고 한국, 우크라이나, 나토 간 안보협력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앞서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 18일 8일부터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 4척 및 호위함 3척이 이 기간 북한 청진과 함흥, 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송했고 조만간 2차 수송작전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토는 북한군 파병과 관련한 공식 확인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큰 우려사안이 될 것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앞서 지난 21일 사회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함께 싸우도록 파병하는 것은 심각한 긴장 고조를 의미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18일에도 나토 국방장관 이틀째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과 북한군 파병에 대해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보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공식 입장이지만 이것은 당연히 바뀔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는 18일 뉴욕 주재 북한 대표부와 러시아 대표부에 북한군 파병과 관련한 한국 국정원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지만 22일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22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병력 파병 주장은 근거 없는 루머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하원 의원들이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파병했다는 보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한국 정보기관 발표와 관련해 공화당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이 미국의 강경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맥콜 위원장은 21일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에 있다는 보도들은 북한, 러시아, 이란을 포함한 미국의 적들 간의 부정한 동맹의 사악한 본질을 더욱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타깝게도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허약함은 이러한 권위주의 정권들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어 자유세계에 대한 대결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이 유화책이 아니라 힘을 보여줄 때만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진입할 가능성을 포함한 추가 침략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소위 민주당 간사인 아미 베라 하원 의원은 22일 VOA에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파병했다는 보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크라이나 분쟁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지역과 세계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문제적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행동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해야 한다며 북한이 모든 군대를 즉시 철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은 이미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북한이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 분쟁에 개입하면서 새로운 차원이 더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내 동맹과 파트너 그리고 더 넓은 국제 질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북한은 공격적인 행동이 북한 정권을 더욱 고립시키고 글로벌 안정을 약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군 파병설 확인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와 함께 싸우기 위해 군인을 파견했다는 보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분명 위험하고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 전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국가정보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지난 8일부터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북한군의 동향을 밀착 감시하던 중 북한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상륙함 4척 및 호위함 3척이 같은 기간 북한 청진, 함흥, 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송 완료했고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22일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병력 파병 주장은 근거 없는 루머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을 보냈다는 보도에 대해 명확한 진위 확인 없이 서로 상충하는 정보들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전투병을 파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영국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영국 외무부의 유럽 담당 국무상도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병력 파견 보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이 22일 북한에서 러시아로 수백 명의 전투병력이 이동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It is now highly likely that the transfer of hundreds of combat troops from North Korea to Russia.
힐리 국방장관은 이날 영국 하원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북한 군인들이 유럽 땅에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것은 필사적인 만큼이나 충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이미 다수의 유엔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러시아에 상당량의 군수품과 무기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심화되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힐리 장관은 이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주요 7개국 G7이 맞서야 하는 침략 동맹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지난 18일 독일 베를린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힐리 국방장관은 이 같은 위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동부전선에서 계속 싸울 것이라는 결의를 밝히고 있다면서 영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승리 계획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Despite this dangerous development, Ukraine remains determined to fight on their front line in the east.
그러면서 영국은 우크라이나 국민 및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해 이 계획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 18일 8일부터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상륙함 4척 및 호위함 3척이 이 기간 북한 청진과 함흥, 무스탄 인근 지역에서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송했고 조만간 2차 수송작전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한국 정보기관의 발표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계속 조사하고 있으며 동맹 및 파트너들과도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며칠 내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파악한 것을 설명하고 파트너들과 논의 중인 협의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티븐 도우티 영국 외무부 유럽 북미 담당 국무상도 이날 하원에 출석해 북러 군사협력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도우티 국무상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우려하느냐는 의원의 질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의 지속적인 불법 무기 이전과 이른바 러시아에 대한 병력 파병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는 점을 데이비드 람이 영국 외무장관이 분명히 해왔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 같은 행위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장기화하고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영국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BOA는 18일 뉴욕 주재 북한 대표부와 러시아 대표부에 북한군 파병과 관련한 한국 국정원의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지만 22일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정부가 탈북민 정착 지원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탈북민 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파트너십인 외교연구소에서 처음으로 북한 인권 증진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21일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매튜 밀러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북한인 생존자를 위한 참여와 교육 및 권한 부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국무부는 교육기관과 시민사회, 민간 부문과 협력해 탈북민들의 새로운 삶 구축 지원을 위한 자원과 모범 사례를 공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교육 및 영어 연수 지원과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이해 관계자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포함한 자원 허브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아 지난 18일 워싱턴 DC에서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과 한국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일본의 야마다 시게오 주미대사가 참여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3자 회의가 열린 사실을 상기하고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생존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탈북민을 위한 자원 공유 네트워크인 미래를 위한 친구들의 출범을 알렸습니다. 국무부는 미래를 위한 친구들이 탈북민들의 존엄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미국 사회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기반의 이 네트워크는 지역사회 기반단체와 학생 자원봉사자, 교육기관 및 각 도시의 기타 전문가들로 구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아울러 2013년 외교정책 도전 과제를 연구하기 위해 출범시킨 공공민간 프로젝트인 외교연구소에서는 처음으로 북한 인권 증진 및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한 세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프로젝트가 2025년 봄학기 동안 외교연구소에 참여하는 60여 개 미국 대학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외교연구소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국무부의 관련 프로젝트를 탐구하고 전문 분야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리투 사무총장은 22일 BOA와의 통화에서 탈북민의 미국 정착을 지원하는 국무부의 신규 프로그램 발표는 맞춤형 접근 방식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dealing with the resettlement of North Korean refugees, former North Koreans in the United States.
스칼리투 사무총장은 미국의 탈북민이 정착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타국의 난민 규모보다 훨씬 적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난민 규모가 크지 않으면 이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힘든데 이번에 국무부가 발표한 프로젝트는 탈북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위해 설계된 만큼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외교연구실 관련 프로젝트를 거론하며 북한 인권 문제를 캠퍼스에서 홍보하는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요즘 같은 시대에 미국 젊은 세대들이 이를 접할 수 있게 한 국무부의 결정은 고무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올해 초에도 북한 석탄을 실은 중국 선박을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우호국으로 알려진 캄보디아가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압류한 선박만 세 척에 이릅니다. 함시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올해 초 중국 선박과 이 선박이 싣고 온 북한산 석탄을 압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BOA가 확인한 캄보디아 법무부의 문건에 따르면 캄보디아 해양경찰은 올해 2월 중국 선적의 항진룽호와 이 선박에 실린 12,000톤 분량의 북한산 석탄을 적발했습니다. 이어 선박과 석탄에 대한 압류를 요청해 2월 24일 캄보디아 법무부로부터 승인받았고 이후 캄보디아 금융정보국을 거쳐 선박과 석탄이 모두 동결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압류 조치가 2020년 캄보디아 정부가 채택한 대량 살상무기 확산에 관한 법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명시했습니다. BOA는 캄보디아 정부의 이 선박과 석탄의 처리 여부를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는 북한산 석탄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결의 2270호는 북한으로 향하거나 북한에서 출발한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이 모든 규정을 이행한 것입니다. BOA가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항진룬호는 지난 2월 초 중국의 닝보 저우산 인근 해역에서 잠깐 위치 신호를 드러낸 뒤 사라졌습니다. 이를 전후한 항적이 공개되지 않아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닝보 저우산 해역에서 북한산 석탄을 넘겨받아 이를 운송하던 중 캄보디아 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닝보 저우산 해역은 과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북한 석탄의 석탄 환적지로 지목한 곳 중 하나입니다. 앞서 BOA는 캄보디아 법무부가 최근 공개한 또 다른 법원 문건을 토대로 캄보디아가 지난 5월 26일 북한을 방문한 팔라우 선적의 CC9호와 이 선박에 실린 북한산 석탄 4,800톤을 동결 조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C9호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북한 해역에 머물며 위치 신호를 껐다 켜는 등의 수상한 항적을 보였는데 결국 캄보디아에서 북한산 석탄을 싣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자선을 압류당한 것입니다. 또 캄보디아는 지난 2020년엔 싱가포르 국적자 곽기성이 북한의 불법 유류를 건네는 데 이용한 유조선 커리저스호를 억류해 미국에 인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캄보디아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선박을 억류한 것은 이번 황진눈호 사례를 더해 총 3번에 이릅니다. 캄보디아는 북한의 오랜 우호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캄보디아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식당이 폐쇄됐으며 건설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은 북한으로 송환됐습니다. 여기에 대북 제재 위반 선박을 최소 3척이나 억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사회 제재 이행에 대한 캄보디아의 인식이 북한의 다른 우호국들과는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 관리는 지난 17일 캄보디아 정부의 CC9호에 대한 억류 조치와 관련한 BOE의 질의에 우리는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캄보디아의 조치를 높이 평가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캄보디아로부터 이 선박을 넘겨받을 것인지에 대해선 선박 처리와 관련된 다음 단계는 캄보디아 정부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었습니다. 북한 산석탄이 여전히 거래된다는 것도 이번 조치를 통해 또다시 확인된 점입니다. BOE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때 뜸했던 북한의 주요 석탄 항구가 지난해부터 다시 분주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들 항구에서 석탄을 선적한 선박이 어느 곳으로 향하는지는 파악이 불가능했는데 이번 사례를 통해 북한산 석탄이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이 일부 확인된 것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최근 캄보디아 정부의 CC9호의 압류 소식과 관련한 BOE의 질의에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볼 수 있다며 첫째로 북한이 여전히 유엔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며 석탄을 불법으로 수출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seizure raises some interesting points. And number one, it's clear that North Korea is still illicitly exporting its.
이어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을 돕는 조력자들이 있다는 점과 제재를 회피하려는 이들에 대한 압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덧붙였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실이 22일 남북 연결도로를 일부 폭파한 북한의 자제를 촉구하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무총장실은 최근 북한이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북한의 긴장 조성 행위를 멈추라고 한 것을 전면 배격한다고 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우리의 이전 발언을 고수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지난 15일 북한의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계속 긴장 완화를 촉구하며 자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과 다른 당사국 간의 모든 관련 소통 채널을 가능한 한 빨리 복원할 것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전제 조건 없이 신속하게 대화에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김선경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 담당 부상은 20일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가 도로와 철도 시설물을 해체하든 새로 건설하든 그것은 철두철미 우리의 주권적 권리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엔 사무총장이 간참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헌장의 자주권 존중, 내정 불간섭의 원칙에 배치되게 북한의 내정에 간섭하는 발언을 주저없이 늘어놓은 데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3분기 누적 북한의 대중가발 등 인조모발 수출액이 1억 4천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강제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북한산 가발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시창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달 북중 교역액이 증가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해관청사의 9월 무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북중 교역액은 2억 254만 달러로 전달 1억 7,713만 달러 대비 14%가량이 늘어났습니다.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810만 달러로 전달 대비 137만 달러는 줄었습니다. 대중 수입액은 1억 7,450만 달러로 전달 대비 2,680만 달러 늘었습니다. 북중 교역액은 지난 8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늘어난 건데요.
네.
북중 교역액은 지난 4월 1억 9,399만 4천 달러를 기록한 뒤에 5월부터 7월까지 석 달 연속 줄어들었다가 지난 8월 증가세로 돌아섰고 9월까지 두 달 연속 늘어났습니다.
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월별 교역액이나 3분기 누적 교역액이 모두 줄었는데요. 지난해 9월 북중 교역액은 1억 1,653만 달러로 올해보다 1,400만 달러가량 많았습니다. 3분기 누적 교역액은 지난해 16억 3,190만 달러였는데 올해는 14억 9,170만 달러로 약 1억 4천만 달러가 줄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대중 가발 수출액이 최대치를 기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9월 북한의 최대 대중 수출품은 가발과 속눈썹 등 인조 모발 제품이었는데요. 1,110만 달러치의 인조 모발 제품을 수출했습니다. 2위인 철강 생산에 쓰이는 페로실리콘의 대중 수출액이 371만 달러에 비하면 3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3분기 누적 북한의 대중 인조 모발 제품 수출액은 1억 4,112만 달러로 전체 대중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북한의 대중 수출액 2위 제품 텅스텐 광석 2,100만 달러의 5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북한의 대중 가발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계속 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북한의 대중 가발 제품 수출액은 지난해 3분기 누적 1억 2,3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올해는 그보다 1,800만 달러가 더 늘었습니다.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7년 9월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해서 기존 주력 수출 품목이었던 섬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자 2018년부터 비제재 품목인 가발과 속눈썹을 포함한 인조 모발 제품 등을 중국에 수출해왔는데요. 중국에서 사람의 머리카락과 양모 등 재료를 수입해서 가발 등을 만들어서 완제품으로 중국에 되파는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북한산 가발이 강제노동 등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북한 정치범 수용소 등에서 강제노동을 통해서 가발이 생산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한국의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오는 11월 유엔의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를 앞두고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에서 강제 북송돼 교화소와 수용소에 수감된 여성 수감자들이 가발과 인조 속눈썹 등을 생산하도록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중국산 가발의 최대 수입국이 다름 아닌 미국이라고요?
네. 중국의 가발 등 인조 모발 제품 최대 수출국은 의외로 생각될 수 있지만 미국인데요.
네.
중국은 3분기 누적으로 미국에 16억 4,510만 달러치의 인조 모발 제품을 수출했습니다. 2위인 나이지리아의 수출한 액수가 2억 6,730만 달러에 비하면 무려 6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북한산 가발이 중국산으로 둔갑을 해서 미국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산으로 둔갑한 북한산 가발 등 인조 모발 제품이 미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을 해왔습니다.
예, 예.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 자문으로 활동했던 대북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앞서 VOA에 법적으로 북한 노동력으로 만든 제품은 미국으로 수입할 수 없다면서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 등 열악한 작업장에서 가발과 인조 속눈썹을 제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을 네. 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산 가발과 속눈썹은 세관에서 감시 목록에 추가해 공급망을 역추적하는 검사를 강화해서 북한산인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북한 노동력이나 자재가 사용된 증거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서 해당 제품을 압수하고 제조업체의 자산을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은 강제노동을 통해서 생산된 이 북한산 제품이 미국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미국은 2017년에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응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북한 정권이 강제노동을 통해서 외화수입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서 채굴, 생산, 제조 과정의 일부에라도 북한 노동력이 이용된 제품은 미국에 수입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산 가발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 자체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반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생산 과정에서 북한의 강제 노동이 없었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고요. 미국의 모든 입국 항에서 압류 몰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앞서 미국 재무부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소재 엘프 코스메틱스사가 2012년부터 약 5년간 중국 소재 두 개 납품업체로부터 수입한 인조 속눈썹에 북한산 재료가 포함된 사실을 적발하고 2019년 엘프사에 약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시찬 기자로부터 3분기 북중 교역 관련 소식 알아봤습니다. 유럽연합이 올해도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기록을 규탄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타브로스 램브리디니스 유엔 주재 유럽연합 대사가 22일 열린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이후는 또다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again present the resolution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DPRK.
림브리니디스 대사는 이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보고서를 발표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고 북한의 국제사회와의 관여도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는 다시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해 북한인권침해와 학대에 책임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COI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며 다가오는 제4차 북한의 보편적 정리인권 검토 과정에 관여할 것을 북한에 촉구할 것이라고 램브리니디스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이유는 지난 2005년부터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총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유엔총회는 지난해 19년 연속 관련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의 인권결의안을 채택하자 북한에는 인권 문제가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성주 유엔 북한 대사는 당시 회의에서 미국의 사주로 유럽연합이 매년 유포하는 반공화국 결의안 초안은 조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가족을 버리고 탈북한 인간 쓰레기들의 날조된 증언으로 조성된 허위, 조작, 음모로 일관된 사기 문서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리사 카르티 유엔 총회 대리대사 및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는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 기록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Condemn the DPRK's abhorrent human rights record and urge states to uphold their responsibility.
카르티 대사는 또한 각국의 보호가 필요한 북한 국적자를 강제 송환하지 않는 의무를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오는 29일 오전 인권 증진과 보호 회의를 열며 엘리자베스 살먼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보고합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한국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단계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북한이 한국군 무인기자들을 발견했다고 주장한 내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한국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단계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한국 정부는 20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향후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상응해 단계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전했습니다.
네, 단계적 조치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단계적 대응에 구체적 내용은 상대방의 판단과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발전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의 대응 구상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파병으로 한국의 안보가 위험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겠다. 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요. 북한이 병력을 파병해 그 반대급부로 러시아로부터 전투기나 탱크, 잠수함 같은 무기나 기술을 받거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필요한 기술을 얻을 수도 있고 또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정찰 위성을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모두 한국의 안보에 부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한국은 이 같은 상황 변화에 맞춰서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한국 정부는 그동안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물자만을 지원해왔는데요. 북한의 파병으로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변경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선 우크라이나에 포탄과 방어용 무기를 지원하고 상황이 악화되면 공격용 무기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방어용 무기는 어떤 게 있나요?
방어용 무기로는 우크라이나에 요긴한 방공무기인 지대공 미사일 천궁을 꼽을 수 있습니다. 천궁은 적의 탄도미사일과 항공기 등을 요격할 수 있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데요. 이 미사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황이 악화가 되면 한국이 공격용 무기도 지원할 수 있겠군요.
네, 155mm 포탄을 사용하는 한국산 K9 자주포가 우크라이나에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K9 자주포와 함께 한국이 자체 개발한 K2 탱크 또한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무기입니다.
네, 앞서 국정원은 북한이 특수부대 12,000명을 러시아에 보낸다고 이제 밝혔었는데 언제쯤 러시아에 도착을 할까요?
국정원은 23일 현재까지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 병력이 3,000여 명에 달하며 오는 12월께 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 병력 1,500명이 이미 1차 수송됐고 이어서 1,500명이 추가 파병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은 오는 12월까지 약 만여 명 파병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이 돈을 벌기 위해서 러시아에 군대를 보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실제로 돈을 받을까요?
그럴 공산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병력이 부족하자 많은 외국인들을 용병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주로 소말리아, 스리랑카, 네팔, 쿠바 출신 외국인들을 용병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개 $2,000가량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북한의 경우 그 돈을 참전한 군인들이 아니라 북한 당국이 받을 공산이 크다는 겁니다. 과거 개성공단의 경우를 보더라도 외국이 돈을 지불하면 그 돈은 근로자가 아니라 전액 노동당이 가로채 갔습니다.
예.
따라서 북한의 참전 군인들은 별 혜택이 없을 전망입니다.
네, 우려스러운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북한이 무인기 잔해 사진을 공개했군요.
네, 지난 14일 북한 당국이 평양 상공에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한 소식은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한국 정부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북한 국방성은 19일 한국군이 침투시켰다는 무인기를 발견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네, 한국군은 이번 무인기 사진에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이번 발표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북한이 새로 공개한 무인기 사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에 대해 한국군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새로 공개한 무인기 사진이 지난 14일 공개한 무인기와는 모양이 다릅니다. 14일 공개한 것은 삼각날개인데 이번 것은 기다란 날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무인기가 전단, 즉 삐라를 날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새로 공개한 무인기는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또 북한은 과거 미국의 글로벌 호크 같은 무인기를 복제한 적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네. 한국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단계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한 소식, 그리고 북한이 한국군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한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한국은 지금 최은기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